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많은 가능성들이 그 앞에 주어져 있고 이렇게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유아기와 이제 청소년기를 이렇게 지나서 이제 장년기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더 이상 그 내 삶의 어떤 다른 가능성들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이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혹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평균적인 혹은 그 이상의 지위와 어떤 신분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는 삶이 도대체 이 육신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답을 이렇게 궁리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뭐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17장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는 이제 기도이기 때문에 뭐 유언 기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종의 이제 고별사를 겸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어떤 고별사를 겸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곰곰이 이렇게 음미해 보면 이 기도는 단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예수님의 어떤 푸념이거나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 바람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긴밀한 교제를 영원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리고 계시는 그러한 존재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단지 어떤 청원이거나 단지 어떤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 차원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근거한다면 이미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계시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친밀함 가운데 계시는 예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만 했었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이 기도가 일종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하셨다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여기고 쫓는 우리의 인생 또한 기도로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께서 굳이 또 이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성부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께서 도대체 어떤 관계 속에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한 한 계시의 한 방편으로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리는 이렇게 삶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17장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 불로초 같은 것을 먹어서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자칫 들으면 어떤 그 유심론처럼 이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했다가 그 해골 그에 있는 그 물을 먹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 무슨 원효대사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모든 게 생각하기에 달려있지, 혹은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실질적인 어떤 실천적인 항목들을 그냥 무시하고 내가 어떤 교리를 아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나는 그걸로 신앙의 내용을 충분히 다 채우고 있어 라고 하는 식의 오해를 우리는 이 문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적인 어떤 사유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어떤 지적인 동의나 어떤 지적인 통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함께 겪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겪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합한 관계 속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절대 그 일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없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없는 것에서 유일한 존재의 근원이신 있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유일한 분, 유일한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이전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유일한 존재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없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도 원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은 존재하는 것이죠. 생명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숨쉬는 것이죠. 생명은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없는 존재인데 그 생명을 태초에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이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그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주님, 야곱을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발하셔서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들릴 때에,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우리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분이 우리를 있다고 여겨주실 때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와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현실 가운데 와 계신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그 어떤 걸로도, 화려한 성전으로도, 화려한 어떤 그 제사 제도로도 묶어둘 수 없는 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으로는 하나도 묶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스스로 오셔서 우리를 당신에게 묶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만민을 다스리시는데, 이 다스림은 세상의 부당한, 불의한 위정자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다스림과 같지 않고, 구약에서 내내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 참된 목자가 그 백성을, 그 양을 돌보고 그 양을 보살피는, 그 백성들을 보살피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셨을 때에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실 때에야 우리는 참되게 살아있고, 우리는 참되게 인간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는 참되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 수 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만 우리는 참되게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 또 예수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아무리 화려한 건축 기술로 그분을 기리는 성전을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의 영광을 하나도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스스로 영광으로 삼기로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다시 묵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로 말미암아 각 사람 각 사람 각 심령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현재 이 육신과 함께 거하고 있죠. 육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어떤 조건들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얼마나 한시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금방 지나갑니까? 마치 봄에 피는 벚꽃같이 화려하게 피지만 그 지는 것도 너무나 빨리 지는 것 같은 그 육신이죠. 그리고 이 제한된 것, 이 덧없는 것,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만들어내는 그 성과들, 그 어떤 평판들, 그 어떤 누리는 그 모든 누림들, 이것들은 사실 굉장히 덧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덧없는 육신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이 기도를 들려주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은 육신을 입지 않으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거하고 계시는 그 거룩성, 그 신성으로만 거하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하나님과 지금 기도로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이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비록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나누시는 이 교제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있고 몸을 지닌 존재지만 사실 우리는 성부와 성자가 나누는 이 긴밀한 교제, 성부와 성자가 거하시는 그 영광, 그 영예로움, 그 하늘의 영광과 그 풍성함에 가까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라. 하나님과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봐라. 너희는 그렇게 내가 내 몸으로, 너희는 나의 몸의 일원으로 초청받은 자들이다. 접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누리는 이 영광, 너희도 누리는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기도는 어떤 맥락에서 하는 기도일까요? 주님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실 때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인기를 받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았을 때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 전에 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15장, 16장, 17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마음을 먹고 대제사장들의 그 수화를 부르러 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금 내용들인 겁니다. 배신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배신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그늘 속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7장, 18장에 이어지는 그 놀라운 어떤 그 신앙의 정점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배신의 그 깊은 그늘 속에서 인간성에 대한 깊은 환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받는 그 순간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왕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의하여 첫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능욕을 당하는 그 시점 앞에서 신앙의 가장 놀라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 배신당하는 시점, 버림당하는 이 시점이 하나님이 버리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야말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매우 깊은 그늘이지고 매우 깊은 낭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그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인생이 이게 뭔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성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숙이 일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말씀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자리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도 요한이 쓴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이 그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의 인생 전체를 주님을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고백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쫓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산 이 사도 요한의 말년은 어떠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밧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됩니다. 거의 뭐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다 됐을 때에도 이 밧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섬에 유배가 됐다 그래서 어떤 지방 한적한 곳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채석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 돌을 캐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 어떤 게 돌을 캐는 어떤 노동을 시켰던 곳이죠. 사도 요한의 나이가 이때는 이미 많았기 때문에 그 노동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처하게 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밧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그는 왜 밧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의 풍요롭고 부유하며 건강한 삶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과 그리고 매일매일 참아야 하는 그 현실을 걷는, 그런데 이것이 왜 예수와 함께 동참하는 삶입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 이 현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허무와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로부터, 내가 친밀하게 여겼던 이로부터, 믿었던 이로부터 배신당하는 이 현실이 예수가 걸었던 현실이고 예수가 영광 가운데 누리셨던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단지 고난이거나 단지 우리가 견디고 애써야만 되는, 옛날에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혹은 현대의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그냥 같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의미를 둬야 되는 그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이 현실은 견뎌야 되는 현실이고 참아야 되는 현실이고 우리의 이 현실은 인내해야 되는 현실임에 분명하지만 우리의 이 현실은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가 규정하시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 혼자 고독하게 우리의 인생을 맞이해야 되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그 실패가 단지 실패와 절망과 회한과 허무로만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전능자 앞에 서 있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한 전능자, 초월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허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은 허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배신의 현실은 배신의 현실, 버림당한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광 가운데 이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제 은유를 좀 들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메비우스의 띠라고 혹시 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학생 때 이제 다 한 번씩 배우셨을 텐데,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이 다르죠. 안쪽 면에서는 아무리 돌아봐야 바깥 면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깥 면에서도 아무리 돌아봐야 안쪽 면으로 들어올 수 없죠. 그런데 종이를 잘라서 그 이제 종이로 만든 고리를 잘라서 한번 꼬아주면 안쪽 면이 계속 가다 보면 바깥쪽 면이 되고 바깥쪽 면이 계속 가다 보면 안쪽 면이 됩니다. 이제 은유라서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영원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게 다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러나 초월에 대한 갈망이 있죠.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성취를 이룬다고 해도 여기가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이야말로 이 인류의 시간과 공간이 한번 절단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전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이 땅에서 겪는 이 현실은 이 현실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메비우스의 띠, 메비우스의 고리에서 그 안쪽 면이 바깥쪽 면과 알게 모르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현실은 영원과 연결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결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 그 일을 이루신 예수의 삶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9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단지 하루하루가 소모되거나 단지 의미 없이 반복하는 일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읽기 전에 제가 시를 하나 또 이렇게 읽고 싶은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먼저 읽고 스바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피천득 선생님이 쓰신 새털 같은 머리카락을 적시며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이제 그 이 시인이 이제 한국의 유명한 수필가이기도 하시죠. 자신의 그 딸이 아마 이제 초등학생 때 쓰셨던 시인 것 같아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쓴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털 같은 머리카락을 적시며, 새털 같은 머리카락을 적시며 너는 찬물로 세수를 한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너는 아침 8시에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갔다 와 목이 마르면 너는 부엌에 가서 물을 떠먹는다. 집에 누가 찾아오면 너는 웃으면서 문을 열어준다. 까만 눈을 깜빡이며 너는 산수숙제를 한다. 하늘 가는 비행기를 그리다가 너는 엎드려서 잠을 잔다. 이게 이 시의 모든 내용입니다.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나 싶죠. 그냥 딸 아이의 일상, 아마 초등학생으로 이제 유추가 되는데 그 일상을 그냥 이렇게 그려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딸을 바라보고 있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 딸의 이 일상,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경이로운 순간인 것이죠. 단지 일상이거나 단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카락을 적시면서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것,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학교에 가는 것, 학교에 갔다 와서 산수숙제를 하는 것, 비행기 그리다가 엎드려서 잠을 자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경이로운 순간인 거죠. 아버지의 시선은. 오늘 우리의 삶은 단지 밥을 먹고 단지 아침에 일어나고 단지 길을 걷고 단지 직장을 나가고 단지 청소를 하고 단지 설거지를 하고 단지 늙어가는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종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육체의 현실은 벗어나야만 되는 현실이 아니라 이 육체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오신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실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현실이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그분의 시선 앞에 놓여져 있어 경의로 이어지는, 우리에게는 경의가 없지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하루하루가, 우리가 청소를 하는 그 순간에도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에도 경이로운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궁극에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며 영광 가운데로 이어지는 그 삶,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그 전능자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전능자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있다고 여기시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의 이 한계와 절망과 배신의 현실과 우리 모두가 겪는 이 허무한 인생 같아 보이는 이 삶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시 오지 않을 이 인생을 부요하게 걸어내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묶인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때로는 그늘이 지고 때로는 절망이 가득하며 때로는 이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묻게 만드는 현실이 가득하지만, 이 삶이 아버지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과 부요함과 풍성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로서 늠름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